예, 이제 역대기 학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 학원은 솔로몬 임금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뭐 앞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만 역대기 기자는 이 솔로몬 왕 시대의 통치의 부정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떤 개인적인 부정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솔로몬은 어떤 통치의 공적인 모습에서 그런 부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죠. 솔로몬이 잘한 일과 잘못한 일을 소개하면서 그의 통치를 평가하고 비판했던 신명기계 역사서 저자들과는 달리 역대기 사직기 저자는 그 다윗사들의 행적을 아주 이상적으로 최대한 그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처럼 솔로몬을 이상적인 왕으로 그린 이유는 역대기 저자가 글을 쓰고 있는 그 시대적인 상황, 맥락을 알아야만 또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유배 이후가 되죠. 유배 이후 당시에는 이스라엘 하여금 그 여러 가지 적들을 이길 수 있게 하는 어떤 정의로운 왕이 오리라는 희망, 어떤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백성에게 안겨주기 위한 어떤 역사적인 근거를 찾고 있기도 했고 동시에 그런 왕이 이전에 그런 정의로운 왕이 지었고 또 지지했던 성전과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교를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라는 어떤 현실적인 이유가 가장 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을 이래저래 더 높이 세우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매우 두드러지게 만듭니다. 이 역시 틀림없이 솔로몬이 이상화하는 작업과 관련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안에서 전형적인 현자로 변합니다. 사실 신명기계 역사서에서는 솔로몬의 어떤 현자의 모습이 그렇게 강하진 않죠. 물론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뭐 지혜를 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위에 솔로몬의 어떤 통치의 형태는 어떤 현자적인 모습을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역대기에서는 그런 현자와 어떤 사랑을 실천한 사람으로 솔로몬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들은 지혜 또는 뭐 그런 부분을 표현하는 그 또 정서적인 생활을 표현하는 지혜서의 경전의 작품들을 솔로몬에게 이렇게 귀속을 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동시에 또 역대기 저자가 이상적으로 그리는 솔로몬의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의 건축 능력입니다. 저자는 솔로몬 시대에 이제 만들어진 성전을 이제 역사적으로도 이제 다윗에게 소급시키는 데 관심을 기울인다고 계속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구상하고 구상한 대로 그 아들 솔로몬이 이제 지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죠. 그래서 역대기 저자의 시각에서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 데 그치지 않고 또 성전을 꾸미고 가꾸는 데 온 애정을 쏟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계 저자는 솔로몬이 자신의 각종 건축 공사에 그 하느님의 백성을 동원해서 강제 노동을 시켰음을 강조를 합니다만 강조를 하죠. 다윗도 강제 노동을 시켰지만 이방인 출신들만 동원했는데 솔로몬은 이제 자신의 백성들까지 그 건축 공사에 동원을 했고 그 건축도 제가 11개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전도 지었습니다만 그 자신이 그 사는 궁전과 또 자신의 왕비들이 사는 궁전을 그 성전보다 몇 배나 더 크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성전 짓는 데 7년 걸렸으면 궁전을 짓는 데 14년 막 이런 식으로 몇 배씩 더 걸렸음을 열왕기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만 역대기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죠. 그래서 역대기 저자의 신념은 신명기계 역사서처럼 어떤 이런 군주제가 불러온 악을 고발하는 데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금 힘을 이제 정비해서 정치적인 자율성을 어떤 종교적인 신념을 통해서 회복하도록 하는데 그 모든 힘을 집중하고 있죠. 그래서 역대기는 이 불의를 고발하는 예언서라기보다는 희망을 일깨우는 묵시문학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책들이 그 열왕기 아니 신명기의 역사서들이 그 전기 연서로 불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는 그 예언자들도 나타납니다만 그런 불의를 고발하는 예언자들의 모습이 열왕기 안에서 이렇게 나온다면 역대기는 그런 게 아니라 묵시문화, 그러니까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는 책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이 남부 왕국과 북부 왕국으로 갈라진 사건에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갈라진 다음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도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관심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현재를 먼 과거 때의 신실함과 연결 지을 수 있는 이야기를 꾸미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의 신실함,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종교생활을 했던 그 왕과 백성들의 신실함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꾸미는 거죠. 그래서 남부 유다 왕국 왕들의 활동을 평가하는 역대기 저자의 기준은 그들이 무슨 정책을 펼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 충실했는가 아닌가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죠. 이제 사실에 입각해서 보면 이스라엘에서 군주제가 시행됨으로써 종교 혼합주의 경향이 짙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죠. 그걸 역대기가 이제 이런 자신들의 집념을 가지고 꾸미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은 이스라엘의 군주제가 솔로몬 시대에 제국주의적인 성격을 띠기 시작할 때 분명히 더 분명해집니다. 여기서 제국주의적인 성격이 무슨 말이냐? 솔로몬은 그 자기 왕국의 평화를 위해서 종교 문제에서 큰 관용을 베풉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받아들이죠. 성경에서 솔로몬이 거느린 수많은 그 왕비들을 이 다른 열왕기 같은 질책하는 것은 어떤 성윤리적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고요. 결혼을 통해서 다른 백성들과 평화를 유지하려는 이유가 바로 그 평화를 유지하는 방식 때문인데 결국 그 결혼을 통해서 많은 이방 종교들을 불러들였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제국주의적인 성격이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페르시아가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들의 어떤 관용책을 펼치는 그런 모습처럼 물론 솔로몬은 그 이전이긴 합니다만 그런 제국의 모습들, 그러니까 큰 어떤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이방민족의 관습과 종교를 받아들이는 솔로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솔로몬은 그 평화를 유지하려면 다른 백성들의 종교 및 문화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주님을 믿는 신앙이 솔로몬 시대부터 다른 종교들의 믿음과 공존을 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왔는데 솔로몬 시대는 그게 정책적으로도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한편으로는 다른 백성들의 종교 신앙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면서 그래도 니들은 니들 종교 믿어라고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을 믿는 신앙을 국가의 유다 이제 신앙도 국가의 공식 종교로 삼기도 했죠. 그래서 양쪽으로 다 신경 쓰면서 하여튼 뭐 백성들을 뭐 하나로 모았을까요? 그래서 이런 역대기 저자는 이런 솔로몬의 제국주의적인 색채를 띠는 종교 혼합주의 관용책은 숨깁니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 저자의 의도와 목적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 시대 유배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꺼져갈 위험에 처한 공동체의 본 모습, 민족의 정체성을 그런 어떤 신실함, 종교적인 신실함을 가진 역사와 또 그들의 족보를 통해서 다시 세우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왜 하느님이 그렇듯 엄청난 재앙을 내리셨을까? 나라를 망하게 하고 바빌론 유배라는 그 재앙을 왜 내리셨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신명기계의 저자들, 그 신명기 역사서의 저자들이 얻어낸 답변은 하느님이 지시하신 방향을 따르지 않다가 그런 재앙을 초래했다라는 거죠. 어떤 상선벌학의 전형적인 해석인데 그러나 역대기 저자의 신념은 그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시대와 상황이 달랐기 때문이죠. 신명기계 저자의 시대와 상황이 바빌론의 침공과 파괴가 그 특징을 이루고 있었다면 그래서 역대기 저자의 시대와 상황은 이제 지도자들이 그런 침공과 파괴를 쭉 지내고 유다로 돌아와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하려 하고 있었다는 게 그 특징을 이루고 있죠. 재건하면서 뭐 벌받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재건하면서 이 재건에 대한 어떤 희망을 제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 지도자들의 불충실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그들을 고발하려 하지 않고 현재 하느님께 보여드려야 될 충실한 태도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충실하게 해서 옛날처럼 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의 저자가 고발하는 말투를 사용했다면, 예언자들의 말투를 사용했다면 역대기 저자는 이제 제안하는 말투, 미래를 향해 가보자라는 제안하는 말투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역대기는 격변기에 나옵니다. 이제 예언 문학이 쓰러져가고 묵시 문학이 생겨나는 시기에 나오게 됩니다. 이제 큰 고통을 이겨내고 돌아왔는데 너무 이제 그 약해져 있는 거죠. 약해져 있는데 그거를 다시 살려내야 되는 그 불씨를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작은 불씨라도 한번 같이 살려보자라는 희망이죠. 그래서 예언사들의 대결하고 고발하는 말투가 이제 역대기에서는 어떤 묵시문학에 위로하고 희망을 안겨주는 말투에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제국들이 가는 온갖 억압에서 벗어나게 하는 어떤 묵시문학적인 내용과 인물을 내세우려고 하죠. 과거에서 이제 찾는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하나의 희망으로 만들어서 그때 이런 인물이 있었고 그때 이런 인물이 제시하는 방향대로 이제 백성들이 살 때는 우리가 괜찮았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한번 살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중심에 놓은 이유도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정치적인 자율권이 없어진 마당에 백성의 상상력에 날개를 달아주어서 새로운 정치적인 가능성을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쨌든 성공했죠.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그 유배를 풀어주고 나 이제 다시 고향으로 보내주었습니다만 정치적인 자율성을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에지락의 느헤미야기를 보면 그 왕조 가운데 즈룹바벨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중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는 암살을 당한 것으로 추측하는데 이 암살도 아마도 페르시아에서 왕족들은 제거해버리고 정치적으로 일어서는 것들은 차단을 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뭐 종교는 괜찮아 종교를 믿대 정치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하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나서서 이제 나라를 그 민족을 지키고 나라를 다스려보자 하나의 편법이죠. 정치 지도자를 내세울 수 없으면 종교인들이 이 모든 정신과 체계를 지켜나가자라는 그러니까는 거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아주 어떤 의미에서는 지혜롭다라고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방인 지배자들이 안정적인 관료체제를 방해하고 막는다면 성전이나 사제들의 권위와 같은 새로운 해결책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 방식이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졌고 이제 이스라엘이 나중에 로마 제국에 한가하다가 이스라엘 땅마저 빼앗깁니다만 사실은 이 역대기 저자의 방식, 종교적인 방식으로 그들이 땅도 없이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헤매면서 살았지만 지금 유다인들은 굳건히 살아남아있고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그게 어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사실은 그 정신의 시작은 바로 역대기에 이러한 희망을 위기 상황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이 종교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자라는 그들의 어떤 방식이 지금의 유대인들을 만드는 그 근본적인 방식이다. 이걸 이제 유다이즘이라고 얘기하죠. 그 유다이즘이 이제 이런 역대기 사제들의 관점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고 이날 이때까지 유다민족을 지켜주는 정신이 되었다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갖거나 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제국들이 금하고 있는 마당에 백성을 정의롭게 이끌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 저자가 영감을 받는 가장 깊은 느낌은 바로 그래서 희망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데 그 희망의 뿌리가 하느님이고 이 하느님을 통해서 유다인들은 그 민족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지금 유다인들이 뭐 팔레스타인 전쟁을 버리고 자식으로는 떠나가지고요. 그 어떤 힘이 없는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위기 속에서 누구나 그런 위기를 당할 수 있는데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고 살았을 때 어떻게 자신을 지키고 이겨낼 수 있는지는 이 유다민족의 역사와 그 끈기를 우리는 충분히 본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 신앙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는 유다 백성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상황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결국 복을 받은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또 그 뿌리에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희망이 역대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책은 어떤 책도 나쁜 책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사실적으로 평가하다 보니 역대기 사사기들의 어떤 그 방식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그건 이제 책의 성격을 알기 위한 방식이고요. 역대기는 바로 희망의 책이다. 그리고 역대기 역사서의 의도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래서 역대기도 나쁜 책은 없고 구약 성경에 어떤 책도 나쁜 책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역대기학원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